1만 3천대 대 150대.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만약 인류 노동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다면 이두 숫자의 의미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정말 압도적이고 약간 폭력적이기까지 한 격차죠. 2026년 1월에 옴디아에서 발표한 새 보고서를 열어보고 저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네, 보통 로봇 산업의 미래를 떠올리면 우리는 막 반사적으로 실리콘밸리의 빛나는 연구실이나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미국 기업들을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미디어나 뉴스를 많이 타니까요.
네, 근데 이 1만 3천대라는 거대한 숫자는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건가요?
이게 2025년 한해 동안 전 세계에서 팔린 인간형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의 총량입니다.
아, 휴머노이드요?
네. 그리고 그중 상위 1위부터 6위까지를 싹쓸이 한게 모조리 중국 기업들이었어요.
와, 진짜요?
네.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그 테슬라나 피규어 AI, 어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미국의 선두주자들을 다 합쳐봐야 겨우 150대 안팎을 판 걸로 집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는 그 일론 머스키의 웅장한 프레젠테이션에 다 쏠려 있는데 실제 세계의 공장 뒷문으로는 완전히 다른 지각 변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거대한 지각 변동이죠.
자, 그럼 이 내용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중국 로봇 산업 2026 생태계 총람입니다. 오늘의 임무는 아주 명확해요.
네, 겉으로 보이는 숫자를 넘어서는 거죠.
네, 맞아요. 그 판매량 세계 1위라는 화려한 타이틀, 그 너머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조차도 지난달 세계 경제 포럼에서 아주 뼈아픈 인정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는데요?
중국이 인공지능이랑 제조 모두에서 테슬라의 가장 거센 경쟁자가 될 거다. 그리고 중국 밖에서는 의미 있는 경쟁자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와, 머스크가 그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말했군요.
네, 이건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닙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제조업에 종사하시든,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하시든, 당장 내 일자리의 미래를 고민하시든, 글로벌 패권이 지금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날것의 신호탄인 거죠.
정말 압도적인 신호탄이네요. 그럼 당장 눈앞에 펼쳐진 전장부터 들어가 보죠. 지금 1위 자리를 두고 두 거인의 다툼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아지봇이랑 유니트리, 이두 회사가 서로 자기가 세계 1위라고 싸우고 있잖아요.
예,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산업 초기에 재미있는 촌극입니다.
어떻게 둘다 1위일 수가 있죠?
이게 무엇을 인간형 로봇으로 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이에요. 옴디아 보고서 기준으로는 아지봇이 5,168대,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39%로 압도적 1위에 올랐거든요.
아재봇이 1위로 나왔군요.
네, 근데 보름쯤 뒤에 유니트리가 발끈하면서 반박 자료를 냅니다. 자신들이 5,500대를 팔았으니까 우리가 1위라는 거죠.
그럼 5,500대가 숫자가 더 크니까 유니트리가 이긴 거 아닌가요?
이게 재밌는 게 아지봇이 계산한 5천여 대에는 순수하게 두 발로 걷는 로봇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반신은 바퀴가 달린 양팔 로봇이나 이동형 로봇도 섞여 있거든요. 상반신만 사람 모양이어도 숫자에 다 넣은 거죠.
아, 약간 반인반마 같은 로봇도 포함된 거네요.
네, 반면 유니트리가 센 5,500대는 철저히 순수 두발 보행 로봇만 카운트한 숫자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정의 하나에 세계 1위 왕관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 혼란스러운 풍경이네요. 그럼 옴디아 기준 1위인 아지봇부터 좀 뜯어볼까요? 이 회사 설립된 지 겨우 3년 차잖아요.
네, 아주 신생 기업이죠.
작년 초에 1,000대 수준이던 생산 규모가 올해 3월에 이미 누적 1만 대를 돌파했어요. 이거 막 복사기로 찍어내는 수준인데 이 미친 속도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창업자 펑주 후유의 배경을 보면 좀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화웨이 산의 최고 등급 인재 프로그램인 천재소년 출신이거든요.
천재소년요? 이름부터 엄청나네요.
네, 원래부터 취미로 로봇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던 천재 엔지니어였어요. 근데 여기에 화웨이 부총재를 지냈던 덩타이화가 합류해서 경영의 키를 딱 잡습니다.
와, 엔지니어링 기과, 노련한 거대 기업 경영 노하우가 완전히 결합한 거군요.
맞습니다. 완벽한 콤비죠.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아지봇의 진짜 목표가 이 쇳덩어리 기계를 많이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GO1이라는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로봇의 뇌 역할을 하는 AI 모델을 만들고 아지봇 월드라는 데이터셋을 전 세계에 완전 무료로 오픈소스로 풀었잖아요.
네, 무료로 다 공개해버렸죠.
잠깐, 이거 약간 스마트폰 초창기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무료로 풀어서 모바일 생태계를 통째로 삼켜버렸던 그 락인 전략 아닌가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하드웨어 껍데기는 결국 닳고 부서지지만 그 로봇을 제어하는 두뇌와 데이터 생태계는 영원히 남잖아요.
그렇죠. 계속 데이터가 쌓이니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수많은 대학이나 연구실이 아지봇이 공짜로 푼 데이터 위에서 로봇을 학습시키기 시작합니다. 몇 년 뒤에 그 연구실들이 과연 다른 회사 시스템으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기존에 쌓아놓은 연구 데이터를 다 갈아엎어야 하니까 완전히 종속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아지봇은 로봇 시대의 운영체제 패권을 주려는 겁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무서운 전략이죠.
와, 진짜 무섭네요. 반면에 1위 다툼을 하는 유니트리는 완전히 다른 무기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로봇 회사들 전부 다 천문학적인 연구비 때문에 적자만 내는 줄 알았는데 이쪽은 돈을 벌고 있다면서요?
네, 로봇 산업에서 흑자 생존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단어거든요. 근데 유니트리는 극단적인 가성비 투트랙 전략으로 이걸 해놨어요.
가성비요? 얼마나 싼데요?
우리 돈으로 약 1,800만 원 정도 하는 인간형 로봇 G2를 팝니다. 거의 자동차 한 대 값이죠.
와, 1,800만 원이요? 인간형 로봇이.
네, 그리고 이미 3만 대 넘게 팔려나간 로봇계가 꾸준히 현금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혈금이 막 도니까 그 중국판 나스닥이라는 과창판 상장 심사도 단 73일 만에 통과해버렸군요. 최단 기록이라면서요.
네, 자본시장에서 완전히 인정을 받은 셈이죠. 근데 더 상징적인 사건은 사실 엔비디아의 행보였어요.
엔비디아요? 젠슨 황이 뭘 했나요?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연구용 인간형 로봇의 표준 뼈대 설계를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미국 기업 대신 유니트리 걸 채택했습니다.
헉, 서구 자본조차 중국 하드웨어의 실력을 인정하고 그 위로 올라타는 역전현상이 시작된 거네요.
네, 기술의 정점에 있는 기업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노동의 현장, 공장과 병원으로 무대를 옮겨보겠습니다. 출하량 3위인 우비테크 일학인데요. 자료에 묘사된 걸 보면 솔직히 입이 떡 벌어져요. 자동차 브랜드 지커나 니오 공장에서 그 워커 S2라는 로봇이 사람과 나란히 서서 자동차 조립도 하고 품질 검사도 한대요.
네, 영상으로 보면 정말 그럴싸하죠.
심지어 배터리 떨어지면 스스로 걸어가서 3분 만에 새 걸로 갈아 끼우고 24시간 풀 가동한다는데 저 당장 내일 제 일자리 날아가는 건가요?
묘사만 들으면 당장 인간 노동의 종말이 올 것 같잖아요. 실제로 우비테크는 폭스바겐, 아우디, BYD 같은 거대 제조사들이랑 줄줄이 파트너십 맺었고 에어버스와 항공기 조립 계약도 맺었어요.
와, 상징성은 진짜 엄청나네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자료 구석에서 아주 치명적인 고백을 발견했습니다. 24시간 완벽하게 일한다더니 우비테크 스스로 자신들 로봇의 실제 작업 효율이 잘해야 사람의 절반 수준이라고 인정했더라고요.
네, 50%라는 수치가 적혀 있죠.
효율은 50%인데 개발비는 천문학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누적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거 완전 껍데기만 화려한 거 아닙니까?
아주 예리하게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바로 그 50% 효율이 이 산업 초기 단계가 마주한 가장 뼈아픈 현실이에요.
그쵸. 50%면 반쪽짜리잖아요.
네. 로봇이 공장 문을 연 건 맞지만 아직 인간을 온전히 대체할 만큼 빠르진 않습니다. 그 50%짜리 기계 인턴을 유지하려고 매일 엄청난 돈이 타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비테크는 이 엄청난 적자를 대체 어떻게 버티는 거예요?
결국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거대한 오일머니의 수혈을 받으면서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억지로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아하, 오일머니로 연명하는 거군요. 그럼 이렇게 공장용 범용 로봇 시장이 돈만 먹는 하마라면 굳이 피 터지게 그 늪에서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모두가 자동차 공장만 바라보는 이 무시무시한 과잉 경쟁 속에서 아예 등을 돌려버린 영리한 회사는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프리에라는 기업의 선택이 아주 기가 막혀요.
오, 어떻게 했는데요?
이들은 원래 2015년부터 재활 로봇만 파던 베테랑들이었거든요. 남들 다 범용 로봇 만들어서 자동차 공장으로 달려갈 때 이 사람들은 자신들 장기를 살려서 돌봄에 특화된 GR3 모델을 들고 의료 시장으로 방향을 딱 틀었습니다.
근데 출하량 보니까 300대 수준밖에 안 되던데 시장을 너무 좁게 본 거 아닌가요?
의료나 재활 시장은 사람 몸에 직접 닿잖아요. 그래서 고도의 안전성이나 데이터 관리가 요구됩니다. 진입 장벽이 하늘을 찌르죠.
아무나 못 들어가는군요.
네, 근데 일단 한번 들어가면 부가가치가 엄청나고 쉽게 밀려나지 않습니다. 프리에는 이 전략으로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랑 사우디 국부 펀드 투자를 유치해서 기업 가치 11억 달러로 인정받았어요.
많이 파는 것 대신 비싸고 대체 불가능하게 파는 걸 선택한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영리한 회피 전략이죠.
어디서 싸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눈이 참 다채롭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덩치가 좀 큰 4대 기업 이야기였고요. 이제 벤처 자본의 막대한 실탄을 받고 불과 1, 2년 만에 튀어오른 스타트업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부터가 진짜 고정관념 파괴자들입니다.
저는 베이징대 기반의 은하통용이라는 회사가 참 골 때리더라고요. 보통 인간형 로봇은 무조건 두 발로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상반신은 인간인데 하반신은 바퀴로 되어 있어요.
약간 켄타우로스 같은 모양이죠?
네, 도대체 왜 걷는 걸 포기한 거죠?
평평한 물류창고나 약국 바닥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거기서 굳이 두 발로 뒤뚱거리면서 균형 잡는 데 에너지를 쓸 이유가 있을까요?
아, 바퀴로 굴러가는 게 훨씬 빠르겠네요.
그렇죠. 두 발 보행에 들어가는 엄청난 배터리 소모랑 연산 능력을 아껴서 오직 물건을 정교하게 집어올리는 파지 능력의 100% 몰빵한 겁니다.
물리적 타협으로 상용화를 확 앞당겼군요.
네. 칭화대 기반의 로보테라 역시 물류허브에서 시간당 1200개의 화물을 분류하는 B2B 특화 로봇으로 시장을 파고들었고요.
걷는 걸 포기한 대신 손끝에 정교함을 얻었다. 확실히 학술적 배경을 가진 팀다운 실용적인 접근이네요. 근데 이 시장판을 밑바닥부터 흔드는 건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극단적 가격 파괴자들입니다.
가격 이야기 나오면 정말 놀랍죠?
엔진 AI라는 회사는 로봇 대당 가격이 단돈 5,400달러라고 나와요.
우리 돈 700만 원 조금 넘는 건데 미국 로봇들은 보통 수만 달러씩 하잖아요.
네, 맞아요. 중고차 한 대 값보다 싼 기계가 조립 라인에서 15분마다 한 대씩 쏟아져 나온다고요. 리맥스라는 것도 6,800달러고요.
이 가격 파괴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학생들 실습용으로 1억 원짜리 미국산 로봇 딱 한 대를 살까요? 아니면 700만 원짜리 엔진 AI 로봇 15대를 사서 학생들한테 하나씩 쥐어줄까요?
당연히 15대 사서 마구 굴려보게 하겠죠. 고장나도 덜 부담스럽고요. 잠깐만요. 이거 아까 우리가 아지봇 이야기할 때 짚었던 그 생태계 장악 전략의 완벽한 하드웨어 버전이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를 미친 가격에 뿌려서 미래의 엔지니어들을 자기네 규격에 딱 묶어두려는 거잖아요.
네, 그 5,000달러짜리 로봇으로 코딩 배우고 나사 조이는 법을 배운 학생이 나중에 실리콘밸리에 취업하든 창업을 하든 당연히 익숙한 플랫폼을 쓰겠죠. 당장의 마진을 포기하더라도 미래 개발자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무서운 밑그림입니다.
와, 소름 돋네요.
게다가 텐센트 투자를 받은 스피릿 AI는 자체 모델로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그 엔비디아마저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레주라는 1세대 회사는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서 성화봉송을 해내는 압도적 내구성을 무기로 10년째 점유율을 지키고 있고요.
진짜 머리가 좀 멍해집니다. 수천 달러짜리 초저가 양산에 1년 만에 터져나오는 기술력까지. 그래서 서구권 기술 전문가인 댄 왕이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죠. 도대체 왜 하필 중국에서, 왜 지금 이런 마법 같은 일들이 가능해진 건가? 저도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 비밀은 모두가 열광하는 스포트라이트 바깥, 가장 어두운 바닥에 있습니다.
어두운 바닥이요?
네, 화려한 인간형 로봇 생산량이 2025년에 1만 2천 대였죠. 그럼 같은 해에 공장에서 자동차 용접하고 무거운 짐 나르는 무식한 전통 산업용 로봇은 몇 대나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막 한 10만 대쯤 되나요?
무려 77만 대가 넘습니다. 인간형의 60배가 넘는 거대한 물량이죠.
77만 대요? 아, 그 엄청난 규모의 경제가 결국 부품 생태계의 단가를 극단적으로 후려쳐버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에스툰이나 시아순 같은 중국 전통 로봇 강자들이 지난 10여 년간 일본과 유럽 독점을 깨고 수십만 대를 만들어왔어요. 그 과정에서 감속기, 모터, 베어링 같은 핵심 부품들을 자국 부품사 통해서 미친 듯이 조달했거든요.
계속 깎아조립하고 했겠네요.
네, 처음엔 엉성했지만 77만 대의 부품이 들어가면서 불량률은 잡히고 단가는 바닥을 뚫어버린 겁니다.
아, 생각보니 자카 같은 회사가 사람 옆에서 일하는 협동 로봇 만들며 발전시킨 충돌 감지 센서가 지금 인간형 로봇이 달걀을 안 깨트리고 쥐는 기술로 이어졌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중국 미디어가 아예 독일 세계 4대 로봇 제조사인 쿠카를 통째로 인수해서 특허를 흡수한 역사도 컸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설계도는 남의 것을 몰래 훔치거나 베낄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복사할 수 없는 게 바로 공정지식입니다.
공정지식이요?
네. 공장에서 수만 번 금속을 깎아본 노동자 손끝의 감각이나 불량률 0.1%를 줄이려고 밤을 새운 엔지니어들의 경험이죠. 이 77만 대를 만들며 쌓아올린 비옥한 토양이 있었기에 스타트업들이 단돈 5천 달러의 로봇을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야, 이렇게 깊은 뿌리가 있었군요. 이야기 듣다 보니까 당장 다음 주에라도 중국 로봇 군단이 세상 지배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프닝에서 다짐했던 미션을 잊으면 안 되죠. 이 장밋빛 숫자들 액면 그대로 다 믿어도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화려한 성벽에도 네 가지 명백한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네, 첫 번째 균열은 아까 우리가 아지보 유니트리 다툼에서 짚었던 합의되지 않은 기준이었죠.
네, 바퀴 달린 것도 칠 거냐, 두 발만 칠 거냐. 표준 잣대가 없다는 건 지금 발표되는 1위 타이틀들이 모래성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출하량과 실사용의 거대한 괴리입니다. 유니트리가 5천 대 팔아서 1위라고 하길래 현장에서 망치질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실상은 달랐죠.
투자 설명서 까보니까 매출 73% 이상이 연구실이나 대학교 교육용이에요. 실제 산업 현장은 고작 9%고 그것도 대부분 기업 로비에서 안내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이거 대중의 환상을 너무 자극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균열 역시 그 검증되지 않은 과장된 숫자들입니다. 우비테크 사례를 보면 언론에서는 매출이 2203% 폭증했다고 하거든요.
2000%요? 말이 안 되는데요?
네, 근데 독립기관 통해서 팩트 체크된 실적은 총 매출 기준 28% 증가에 불과했습니다. 언론 플레이와 실제 재무제표 사이의 간극을 날카롭게 봐야 하죠.
마지막 네 번째는 지배구조와 규제 리스크더라고요. 유니트리 창업자가 경제적 지분은 3분의 1인데 의결권은 68%를 쥐고 혼자 통제해요. 게다가 상장 앞두고 당국 현장 실사에 적발돼서 일정 흔들릴 뻔했고요.
네, 미친 속도의 성장 이면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림자들이 아슬아슬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파헤친 자료들을 싹 모아서 결론을 내려보죠. 합의되지 않은 기준, 과정된 수치, 실사용의 한계, 분명히 짙은 균열들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존재하죠.
하지만 이 모든 걸 걷어내고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이 남아요. 숫자가 좀 부풀려졌을지언정, 2025년 팔린 인간형 로봇 10대 중 무려 9대가 중국산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대표 3사 다 합쳐도 450대가 안 됐죠. 이 압도적 스코어는 투자를 하든 일자리 고민을 하든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아까 우비테크 로봇이 인간 효율의 50% 수준으로 일하는 기계 인턴이라고 했잖아요.
네, 반쪽짜리 인턴이죠.
근데 인공지능이 무섭게 진화해서 이 인턴들이 마침내 인간과 동일한 100% 효율을 내는 임계점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막 엄청난 실업 사태가 오지 않을까요?
그걸 넘어선 지리적 대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오직 인건비가 싼 곳을 찾아서 공장을 옮겨 다녔어요. 하지만 24시간 쉬지 않는 로봇 노동력이 사실상 무료가 되면 인건비라는 개념 자체가 증발합니다.
헉, 그럼 미래의 공장들은 대체 어디로 가나요?
아마도 노동력이 싼 곳이 아니라 그 수백만 대의 로봇을 충전할 전기세가 가장 싼 곳으로 전 세계 제조업의 지도가 통째로 다시 그려지지 않을까요?
와, 인건비가 싼 곳에서 에너지 비용이 싼 곳으로의 대이동이라니.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판매량 숫자 하나가 어쩌면 인류 제조업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지각변동의 경고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이 로봇 군단의 발소리, 너머에서 여러분은 어떤 미래가 보이시나요? 오늘 던지는 질문 각자 꼭 곱씹어 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서 더 흥미로운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